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고 이 주님의 귀한 복음을 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 저희가 또한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부터 있는 신입교사 교육 구약을 같이 모여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성경을 더욱 많이 알고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 앞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분들 그리고 어린 그 귀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먼저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생각을 주님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배우는 이 귀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 15절부터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네, 찾으셨으면 네,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신입교사 교육 첫 번째 날인데 지금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지금 참석하는 그 몇 개인지 아세요? 예, 어떤 분들은 참석했는데 예, 자기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오셨더라고요. 예, 31기입니다. 예, 그만큼 앞에 많은 분들이 그 교사 교육을 받으셨고 또 지금 교회 학교에서 많이 봉사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교회 구원받고 교회 들어와서 한 2-3년 있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교사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좀 불성실했어요. 예, 자주 이제 못 나오는 그런 그 바쁜 그 과목인데 그래도 간간이 와서 이렇게 같이 배웠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학교 그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도 내주시고 또 말씀을 먼저 배우고 그들에게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했을 때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가운데 교훈을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지만 그 정확한 주님의 뜻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를 교훈해 주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론은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저희가 성경 66권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는 그러한 시간인데 다 알다시피 성경을 처음 이렇게 접했을 때 대개는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라고 이렇게 궁금하고 또 알려고 할 때가 많은데 사실 대개는 이제 신약부터 이렇게 보고 또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구약이 그 기초적으로 돼 있지 않는다면은 신약을 볼 때 사실 그 내용이 뭔지 많은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 우리의 그 성경을 아는 그 기초적인 그 기초석이 돼서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성경을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먼저 배우기 전에 우리가 처음에 성경이 66권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약은 39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그것을 먼저 왜 알아야 되냐?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배우는데 과연 이것이 몇 권으로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면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먼저 배울 때 개괄적으로 알고 그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디 생소한 지방, 낯선 지방에 갈 때 또 어디를 여행할 때 먼저 지도를 펴놓고 봅니까? 안 봅니까? 뭐 요새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찍고 가죠. 내비게이션 없었을 때는 저희가 먼저 지도를 펴놓고 어디 위치에 있고 또 세부적으로 주소를 찾을 때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집을 찾는 것처럼 성경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또 연구하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바로 39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한 권 한 곳이 이제 파 들어가고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알아가는 그러한 종합적인 그 개괄이 있고 그 다음에 분석적인 방법이죠. 분석적인 방법은 이제 그 개괄적으로 보고 점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으로 가고 절로 가고 그 다음에 단어로 가는 그러한 세부적인 연구 방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먼저 원래는 우리가 교재가 있잖아요. 이 성경 파노라마 이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를 토대로 해갖고 제가 프린트를 만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교재를 보신 분 있으세요? 교재? 이거 한번 보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있으세요? 보셨어요, 다? 예. 그러면 보시고 나서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적혔는지는 아마 되게 이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델리 홀이라는 이분이 성경 파노라마 이거 말고 신약하고 구약 그 개괄이라고 책이 또 있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데 이건 좀 그거보다 좀 보완돼가지고 안에 좀 컬러 또 놓고 지도도 놓고 해가지고 다시 또 나온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기에는 좀 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프린트 나눠드린 데는 어떤 것은 이 성경 파노라마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른 데서 이렇게 프린트하고 기재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아마 프린트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원래는 그 PPT를 띄우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성경 그 파노라마 안에 그 그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참조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구약하면은 너무 방대합니다. 근데 그 구약 방대한 그 구약 성경도 우리가 쪼개면은 이제 간략해집니다. 그 쪼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쪼개야 되냐면은 세 부분으로 쪼개면 됩니다. 네, 되게 이제 HEP로 나누면 돼요. 예. H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나요? 예. 역사책이죠? 그 다음에 체험서, experience, 그 다음에 purpose, 예언서. 이렇게 HEP로 나누면은 정확하게 구약성경의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서가 과연 39권 중에 몇 권이 역사서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보셨다면서요? 예? 예, 17권이 바로 역사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서는요? 오늘 말 안 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예, 체험서는 몇 권입니까? 5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언서는요? 17권. 그래서 더합 39권으로 구약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HEP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이제 간단합니다. 안의 내용을 역사서니까 분명히 역사를 기록했다. 그리고 체험서니까 일상생활에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체험서에 기록했다. 그리고 예언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준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그 기록한 기자들이 도합 한 40명 정도죠. 그리고 기록한 장소가 팔레스타인, 그리고 소아시아, 그 다음에 로마, 그러한 등지에서 중동지방에서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가장 오래된 성경은 바로 창세기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창세기.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욥기도 족장시대에 기록했다면은 거의 창세기하고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주장에 따라서 욥기도 가장 오래된 그러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하고 신약성경 도합해서 66권인데 구약성경의 총 몇 장으로 이루어진지 혹시 아세요? 예? 그러면 구약하고 신약하고 도합 몇 장인가요? 1189. 예. 혹시 기독교 방송 라디오 틀면 FM 1188이잖아요. 기독교 방송 안 들으시나? 예. 예, 그래서 1188에서 1만 더하면 돼요. 그래서 도합 성경 구약하고 신약 더합해서 1189장, 1189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그거보다 좀 할례가 많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 929장으로 이루어졌고 신약 성경은 260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시면 그냥 쉬어봐도 돼요. 예, 집에 가셔서 한 장 한 장씩 쉬어보면 929장으로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으로부터 가까운 시기에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처음에 기록했을 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게끔 장과 절이 나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과 절은 언제 나뉘어졌나? 바로 스테판 렌톤이라는 사람이 1227년에 성경의 장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절은 1448년에 나단이라는 사람이 그로 인해서 절이 나누어졌고 신약 성경은 1551년에 로버트 스텐과 누스라는 사람이 파리 인쇄업자인데 그가 그 절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학자들도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없애지 않고 그때 그 사람들이 정했던 장과 절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장과 절을 나누지 않았다면 우리가 성경을 찾았을 때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후대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찾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써서 성경의 장과 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바로 인류의 역사를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내용들이 바로 인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이전에 기록한 그 모든 내용들은 바로 누구를 증명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우리가 통째적으로 이 성경을 놨을 때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림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즐 게임하고 똑같아요. 퍼즐 갖고 오면은 우리가 그냥 처음에 온전한 그림을 못 보고 그냥 흩어놓으면은 도대체 이 조각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퍼즐을 사왔을 때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을 알고 머리에 기억하고 그 다음에 흩어놓고 봤을 때 한 조각 한 조각을 우리가 어디다 끼워 맞춰야 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전체 그림을 모른다면은 이게 어디 있는 거지라고 우리가 헤맬 때가 많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짜맞추지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예수님을 떠올리면 돼요. 성경이 마치고 하면은 나중에 나오는 것이 뭐지요?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은 누구를 증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는 바로 인간의 타락과 인간이 어디서부터 역사를 시작했는지를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조금 이제 자라나서 되게 이제 한 대여섯 살 됐을 때 그 전이라도 괜찮고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대화하면서 가장 궁금해했던 것이 뭐죠? 궁금했던 거 없습니까? 예, 자기의 생일, 그 다음에 태어난 장소, 그쵸? 예, 그것을 좀 부모님들 통해서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최초에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창조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이 세상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의 순서가 그대로 그 뒤에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역사서라 그랬죠? 바로 역사서가 17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사가 어디에서 끝나냐? 바로 에스더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이후에 기록된 책들은 바로 에스더까지의 역사 그 속에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 뒷부분에다가 나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앞에 17권 안에 이 체험서하고 이 예언서가 다 이 안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책에는 그 도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도표를 그려드릴 수 없는데 바로 이 체험하고 체험서하고 예언서가 그 역사 17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아 역사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역사 끝날 때까지 그 말라기까지의 역사가 기록됐고 그리고 포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에스더를 통해서 기록해 주시고 그 가운데 체험서하고 예언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처음 폈을 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바로 전체 성경의 기초로 되고 그 위에 이제 쌓아올려 갔습니다. 그래서 예언서하고 역사서하고 시가서 바로 그 위에 집을 짓는 그 기초석이 바로 모세오경 이 다섯 권이 그 기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처음부터 만약에 여호수아를 배웠다면 성경이 만약에 처음부터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 뭐 창세기를 기록했다면은 우리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오경을 기초석으로 해서 그 위에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이 모세오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예언서로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조금 알아서 성경을 보면 유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총체적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39권. 그 가운데 17권, 5권, 17권은 나눠 있고 또 17권 중에 그 앞에 5권의 율법서가 바로 그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그 선지서들 이렇게 집을 쌓으려고 한 그러한 기초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읽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안의 내용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우리가 배우려면은 사실 이 한 시간 반 갖고는 도저히 못하는데, 그러나 대략적으로 보면은 아, 이 권에서, 이 한 권에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려는지 그 대략적인 것을 알고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연구하시면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우리에게 창세기를 준 목적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창조하셨고 해와 달과 별과 세상, 그리고 식물, 동물, 남자, 여자, 그리고 남자, 여자의 그 결혼 관계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남자,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했고, 그 다음에 형성된 것이 문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 하고 있는 그 선악과를 그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이 세상에 왜 죄가 이렇게 많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은 왜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득세하고 잘 될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 악한 것이 그 죄가 언제부터 세상에 들어왔냐?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고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만을 꾀를 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파괴시켜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죄라는 그 한자를 통해서도 그 죄가 뭔지는 알 수 있어요. 넉사자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관계. 그래서 십계명을 보시면은 앞에 네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를 지키면은 괜찮은데, 근데 이 관계를 지키지 않았을 때, 거기에 맞지 않았을 때, 이게 맞지 않다라는 빗자죠? 이게 바로 죄가 시작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어져서 그게 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관계인데 사람이 그것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인간 사상에 들어왔다는 것을 창세기에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 물과 식물을 창조했잖아요. 그럼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을 어떻게 끼워 맞추면 되냐면요. 첫째 날하고 셋째 날하고 맞추면 됩니다. 첫날에 빛을 창조했죠? 그러면 넷째 날에 그 구체적으로 뭘 창조했냐?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했다면은 궁창에는 뭐가 날아다닙니까? 새들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새와 물고기.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묻과 식물을 창조했다면은 그 묻에서 육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뭐지요? 동물과 사람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하고 이렇게 매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은 아, 이렇게 해와 달 빛을 줬다 그러면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창조를 기록해 주시고 인류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에덴 동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던 선악과를 그들이 먹고 나서 인간 세상에 저주가 내려지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과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지만 네가 땅에서 먹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저주를 사람에게 내리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그러한 기록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들어가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걸 통해서 어떤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제사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납하시는 제사와 하나님께서 열납하지 않는 그러한 제사를 확연하게 구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방법, 대개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열납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어린 양의 예표로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그 하나님께서 열납받으실 그러한 제사를 잘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실 때 그들을 그냥 그들이 만든 무화과 잎을 따서 만든 옷만 입혀서 내어보낸 게 아니라 그들을 뭘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가죽옷을 입혀주신 목적은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죄를 가리우려면은 분명히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죽어줘야 된다. 피를 흘려야지만 그 죄가 가리워지고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보면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얼마나 패역해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두루 살펴보니까 땅에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잖아요. 관영했다는 것은 꽉 찼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 노아 홍수 시절에 과연 이 세상에 얼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라고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5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900살까지 살았어요. 사람들이 900살까지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지금처럼 뭐 교통사고가 있겠습니까? 재앙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900살 사는 동안에 많은 자손을 낳았을 겁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을 계산하고 그 연도를 계산하고 곱하니까 그 노아 홍수 때 이 지상에 살았던 인구의 수가 대략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지상에 지금 한 6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더라도 죄가 꽉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죄가 관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봤을 때 죄가 관영했다라는 뜻이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죄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놓아보고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크기가 정확하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로 환산한다면은 길이가 한 135m, 그 다음에 넓이가 23m 정도, 높이가 한 13m 정도 되는 그러한 큰 방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의 죄 때문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 방주를 아라사산에 머무르게 하시고 노아 식구를 통해서 다시의 인류의 역사를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8장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나왔던 그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흩어지고 살아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져서 살아라 라는 명령을 그들이 듣지 않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 다시 살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왜 세상에 사람들의 언어가 이렇게 많을까라고 궁금해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언어가 이렇게 혼잡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그 9장에 들어가면은 9장 속에는 뭘 또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용했는지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식사를 드실 때 고기를 드시면서 되게 사람이 언제부터 육식을 시작했을까라는 궁금한 거 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드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죠? 그렇죠? 되게 이제 고기 드시면서 아유 고기 맛있다 이 집 고기 맛있네라고 끝나지 도대체 사람이 언제부터 육식을 먹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확한 시초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홍수 이후에 세상의 그 기후가 환경이 변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용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항상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탑을 쌓을 때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잖아요. 사실 피조물인 우리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 가운데 있고 또 죄를 물 마시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악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패역한 사람들, 그 죄로 인해서 점점 더 악해지는 그 사람들을 그 죄역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계획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부터는 한 부족이 나오는데 그 부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창세기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은 한 부족을 택하시고 그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퍼지기를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한 부족을 택하시고 그 부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그 부족에게 나타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내용에 주인공이 몇몇 나오죠? 처음에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말로서 이삭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이삭이 태어난 것도 기적이죠? 예, 그 아내의 경수가 끊겨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에게 아브라함이 99세 때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정확한 그 말에 의해서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에 그에게 이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21장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결혼해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쌍둥이죠? 누구죠? 야곱과 에서. 에서와 야곱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두 민족이 있다. 그 태 속에 두 민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민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나오는 것은 바로 창세기 25장부터 바로 야곱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 다 외우고 있나요? 다 외우고 있지 못하지만 장자 하나는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장자는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막내는? 베냐민. 열한째는요? 예, 요새.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뭐. 예, 그리고 야곱이 그 아내 네 명을 두었죠. 예, 네 명을 뒀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은 오히려 아이를 못 낳고 그 라헬의 언니를 통해서 많은 자식을 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신앙이 없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는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라헬의 언니 레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러한 사람인 것을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내 네 명을 통해서 열두 아들을 낳는데 열두 아들 외에 딸이 하나 더 있었어요. 딸의 이름이 누구죠? 디나. 예. 그래서 열두 아들 외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딸이 누가 낳는지 알아요? 딸이 누가 낳았을까요? 네 명의 아내 중에 예, 레아가 낳았어요. 예, 언니가 낳았어요. 디나를. 예, 그래서 예, 언니가 가장 많은 자녀를 낳고 오히려 야곱의 총애를 받았던 라헬은 오히려 두 명을 낳는 것으로 그쳤고 베냐민을 낳는 중에 막내를 낳는 중에 그가 예,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내용에 기록했고 또 마지막으로 창세기를 장식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죠.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 형들에 대한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요셉이 간혹가다 꿈을 꾸고 그들에게 꿈을 얘기하는 가운데 그 형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애굽으로 팔아넘기는 그러한 사건이 창세기 뒷부분에 37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개인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그 민족 전체가 형성되지 않았고 개인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민족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그 뒤에 있는데 근데 그들을 왜 애굽으로 내려가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개인의 하나님에서 누구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를 원했죠? 그 민족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400년 동안 길러왔습니다.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졌죠. 그래서 그들이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그들이 들었던 것이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말 그대로 무엇을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을 보시면은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 그 애굽에서 고역으로서 고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보여내 주시고 모세도 기적적으로 살아남고 또 그 궁궐에서 양육하고 그로 하여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으시고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과정을 출애굽기에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들은 참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했는지를 기록한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모르면은 출애굽기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는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빠지면은 어느 하나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은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순서 배열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에 가서는 처음엔 그들이 고역을 받고 그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라는 부분이 출애굽기 12장부터 나옵니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잖아요. 그 장자 죽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문설주의 피가 그 증거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장자는 죽음을 면한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고 그날 이후에 그들이 이제 다시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된 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지나갔던 내용이 출애굽기 14장에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부터는 무엇이 기록되냐? 그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시내산까지 갔던 그 여정,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은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기 또 중요한 부분은 2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 바로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라. 근데 그 성막의 규격과 설계도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시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고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막의 설계도가 바로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그 설계도를 받았다면 바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그들 중간에 일이 있었어요. 바로 무슨 일이냐? 그들이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래가지고 그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격동을 받아 그 반역한 사람들 3,000명을 죽인 사건이 바로 32장하고 34장에 기록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 그 과정이 연기됐던 과정이 무슨 이유로 연기됐냐? 그 과정이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은 성막이 완성되는 그 과정을 기록했고 완성된 다음에 그들이 비로소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여정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자,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고 그들에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는 많은 제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가 먼저 없어져야 되고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 문제를 그들에게 기록한 내용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자, 제사의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되려면 먼저 죄가 속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처럼 우리가 부서지고 헌신하고 번제 내 모든 삶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반대적인 입장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로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죄가 없어져야 되고 그 앞에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는 제사의 다섯 가지 종류고 제사 드리는 방법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거제. 거제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경남에 있는 거제도가 아니라 거제.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을 거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이에요. 그리고 화제는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을 세 가지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반부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지켜야 될 절기가 몇 개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그 매주 드리는 안식일, 매주 지키는 안식일, 그다음에 매달 지키는 월사, 그다음에 매년 동안 지키는 그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이라고도 하지요. 그걸 절기를 그들에 지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뭐냐? 매추절, 수장절, 나팔절, 속죄절. 바로 이렇게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회복됐고 그들의 죄를 해결하는 문제를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해결됐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명한 것이 뭐냐? 이제 출발이다. 성막도 지어지고 이제 출발이다. 라고 해서 성막에서 불이 올라오면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인도하신다라는 표징으로서 그들이 거두고 그 구름을 따라가서 여정을 하는 그 이후에가 바로 민수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은 바로 그들이 약 2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 그 시내산까지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기다렸다가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구름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가나안 땅,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과정이 바로 민수기에 기록됐는데, 근데 민수기는 바로 그 민족의 수를 센 기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숫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숫자가 엇비슷해요. 근데 민수기를 보면은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나갔거든요. 근데 그 죽어 나간 사람 외에 또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신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들 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그들의 광야에서 물을 마시우게 하시고 먹이우시기도 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눈에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가면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원래는 보름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민수기를 보시면은 바로 그러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26절부터 민수기 13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미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리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그 정탐꾼 중에 10명은 갔다 와서 그 가나안 땅을 악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 그랬죠?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했죠. 그 중에서 두 사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시면은 그들이 38년 동안 그 광야의 여정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 중에서도 그들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발람의 꾀지요. 예.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들을 넘어뜨리고 죄 가운데 빠뜨린 내용이 바로 민수기 31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3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민수기 3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월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민수기 25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그들이 음행한 용고로 그들을 타락해 빠진 그 발람의 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데스바네에서 여정을 시작해서 바로 요단까지의 여정이 민수기에 자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내용이 바로 그 이후에 나오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과 40년 동안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40년 동안 경험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세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복받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복받고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끝맺힌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의 말만 순종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이 땅에 가서 뽑히지 않고 영원토록 후대 대대손손 복받고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에게 큰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 이유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정말 그들에게 간절히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은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렇죠? 자,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렸던 것은 뭐죠? 너희가 그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가 그것을 얻으리라. 라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더라도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던 것이 바로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뽑히지 않고 영원토록 살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았던 모세, 그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그 땅에서 뽑히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재차 그들에게 설명해요.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는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 누구죠?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를 기름 붓고 후계자로 세우는 내용이 신명기 마지막에 있어요.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이제 그 위대했던 모세, 모든 사람들이 그 두려워했던 모세, 모세도 죽었어요. 근데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라고 그랬고요. 그가 죽을 때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를 숨기셨어요. 유다서에 보시면은 마귀와 모세의 시체를 갖고 다퉜다 그랬거든요. 왜 숨겼냐면은 그 모세가 만약에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한다면은 그것을 우상화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시체를 숨겨버렸어요. 자, 모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다음 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죠. 그래서 신명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인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처음에 그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가 몹시 두렵고 떨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여호수아 1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었던 모세는 너무나도 유명했고 또 능력이 있었죠. 근데 여호수아는 비교했을 때는 자기는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대신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했던 것을 그가 다 완수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여호와 동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것을 행하며 지켜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좋은 그 인도자가 나오려면은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면요. 그를 후원해 주시고 그를 따라주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보면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는 말이 그 뒤에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위대하다 나를 따라라 그랬는데 뒤에 만약에 백성이 하나도 안 딸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는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17절입니다. 16절부터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자, 이것이 누가 말씀한 거냐면 바로 이스라엘 각 지파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준 말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반에서 반장으로 선출됐어요. 근데 만약에 학생들이 반장으로 선출됐기 때문에 반장이 하는 대로 우리가 다 따라주겠다. 그리고 추진하는 일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은 반장이 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통령도 대통령직에 올라갔을 때 온 백성이 대통령이 계획하시는 거 그리고 추진하지 못한 거 우리가 다 도와드리고 거기에 다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여호수아도 그 백성들과 장로들이 그러한 격려의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가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는 말려주시고 육지처럼 지나갔던 내용이 여호수아에 기적적으로 또 기록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항상 증거를 남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나를 믿으라 라고 해서 하나도 증거를 안 보여주시고 믿으라는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제사장들이 발에 닿았던 그 강 밑바닥에 돌을 12개 취해라. 그리고 육지에다 놔둬라. 후대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돌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우시고 우리가 육지처럼 지나갔을 때 그 강 아래 있던 돌이다라는 것을 후대들에게 증거로서 남겨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증거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홍수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홍수의 흔적은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자잘한 그러한 신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다. 그리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신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대신 후대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못 봤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말려오는 것도 못 봤습니다. 그 후대들에게 증거를 남겨주기 위해서 그 돌을 취하라고 보여줬어요. 그래서 후대들이 물어봤을 때 그걸 정확하게 그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왜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중에 그 단단한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들이 안연하게 살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땅이요.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하나님 건데 좋은 땅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팔레스타인 땅을 줬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면은 이스라엘 땅이면은 여기에는 아프리카가 있고요. 이쪽에는 유럽이 있고요. 이쪽에는 아시아가 있어요. 유럽. 그다음에 애굽이 있습니다. 자, 유럽의 강대한 세력이 나타나서 애굽을 침략하고 그 지역을 확장하려면은 이쪽으로 가든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꼭 거쳐야 될 곳이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리고 아시아 이쪽에서 신흥 국가가 생겨나서 그 지역과 땅을 세력을 확장하려면은 동쪽으로 아니 서쪽으로 갈 때 지나가야 될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고요. 남쪽으로 갈 때도 지나가야 될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자그마한 나라가 이 강대국 사이에서 존재하려면은 뭐 여기가 강하면 여기 붙었다, 여기가 강하면 여기 붙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기에서 큰 강대한 나라들이 너를 괴롭히고 너를 침략하더라도 네가 이 위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결코 이 땅에서 뽑히지 않고 그 땅에서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어디를 가면 쫓아가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꼭 띄워놓고 갈까봐 어머니 어디 가면 꼭 따라가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크니까 어디 가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자, 어렸을 때는 왜 그랬습니까? 부모님들이 옆에 있어야지 집에 안 잊어먹지요. 굶지 않지요. 따뜻한 옷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치가 바로 이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전쟁의 승리는 결코 사람의 계획과 계략으로서 그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은 사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작전을 펼쳤던 것이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왜 그들이 중간에서 그 남북을 쪼개냈냐? 사실 남북을 쪼개는 이유는 그 지역에 일곱 족속이 살았는데 그들의 세력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면은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이 뭐냐? 그들의 허리를 치고 북쪽하고 남쪽하고의 세력을 갈라놓고 처음에 진격했던 곳이 남쪽으로 가서 남쪽에 다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북쪽을 점령하는 그러한 과정이 여호수아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패배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 패배했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성을 침략했을 때 비록 아간이 그 탈취물을 숨긴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아이성에 가서 탐지를 다 했습니다. 그 아이성은 진짜 말 그대로 아이성의 쬐만한 성입니다. 우리 다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3,000명만 올라가면은 그 아이성은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3,000명을 갔다가 대패하고 도망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결론은 아간의 그러한 자기가 들어가서 뇌물을 훔친 그러한 죄도 있었지만 결론은 비록 사람이 가서 그 지역의 모든 환경과 전쟁에서 승리할 요건들을 다 계산하고 준비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왜? 전쟁의 승리는 누구한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줘야지 승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분배하고 그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내용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권이 사사기죠. 사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에 침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임시적으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고통과 침략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 일이 끝나면 그 사람은 다시 평민으로 돌아가는 그 한시적인 그 인도자로서 세운 내용이 바로 사사기에 있습니다. 사사기는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사기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 안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뭐냐? 죄를 범했고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에게 고역을 주고 고역을 받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순환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안연하게 살 때 그들은 또한 무슨 짓을 범하냐? 그것을 망각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도 어려울 때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겼을 때는 그 도움받은 사람의 그 은혜를 오래오래 동안 기억하나요? 앉아 계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근데 되게 도움받은 것은 쉽게 잊어먹어요.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또 고역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런 똑같은 범죄와 뉘우침이 계속해서 순환하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에 과연 사사가 몇 사람이나 등장할까요? 혹시 아세요? 사사기에 사사가 몇 명 등장할까요? 예, 14명인데 12명은 사사기에 있고 2명은 사무엘 상에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고요. 첫 번째 사사는 누굽니까? 예, 프린터 보지 마시고요. 예, 온니엘입니다. 예, 첫 번째하고 마지막 번째 사사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고 마지막 사사는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이냐? 바로 룻기라는 거죠. 예. 자, 룻기는 그 이방 여인이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그 유다 지파 다윗의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프린트에는 룻기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룻기 안에 들어가면 룻기를 보시면은 그 안에 주인공이 몇 명 나오지요? 누구지요? 룻하고 또 나오미하고 또 보아스. 이 세 명이 주인공이죠. 근데 사실 그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원래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베들레헴에 살아야 돼요. 근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죠. 그 남편 엘리멜렉하고 그 가족들하고 그 기근을 피하려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과정을 바로 룻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가서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고 나오미는 그때 빈털터리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 룻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 룻이 그 나오미를 공경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 동네 사람이 다 알고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죠. 그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받은 것도 바로 룻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에 들어가면은 이제 바로 사무엘이 등장하죠. 예, 사무엘이 등장해서 그가 첫 번째 순회 설교자로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은 그 순회 설교자가 없었는데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제사장으로서 중간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가 온 나라를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16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자, 그가 사무엘이 바로 그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가 이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해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했고 그들을 다스렸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을 보니까 그 주변의 나라는 다른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신정 정치였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혹시 아세요? 사무엘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나이 들었을 때에 그 자식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자식은 비류한 자였어요. 불량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너희 네 그 자식이 왕위에 올라가면은 그 불량배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왕을 하나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내용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서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식들이 그 비류함을 보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하나 세우라고 했는데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은 정말 준수한 소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새 말로는 얼짱과 몸짱이었죠. 그래서 그 사무엘이 왕위에 올랐는데 처음에는 그 블레셋을 많이 무찌르는 가운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거둘 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많은 전쟁에 유능한 자를 스카우트해서 군사력을 강하게 했지만 하나님을 점점 멀리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우를 범한 내용도 사무엘 상에 기록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이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내용도 사무엘 상에 기록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 타자로 다윗을 세우는 내용이 바로 성경에 기록해놨죠. 네, 그래서 사울이 죽고 사무엘이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 하에 기록해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는 이제 다윗이 기록됐는데 사무엘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생애를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근데 다윗이 그 사무엘 하에서 전적으로 자기의 그 하나님만 의지했던 부분만 나오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또 큰 죄를 범한 내용이 사무엘 하 11장 12장에 나와 있어요. 바로 밧세바의 아내를 취한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그 이후에 그가 받을 그 재앙에 대해서 또 징계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 징계가 얼마나 컸다면은 자기 아들 압살론에게도 쫓김을 받고 쫓김을 받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사람이요, 가장 비참한 것이 뭐냐면요. 자기 자식에게 버림받았을 때가 가장 비참합니다. 자기가 애지중지 이렇게 낳고 키운 그 자식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비참해요. 또 자식으로서 가장 패역한 것이 무엇이냐? 부모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 사실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 하는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많은 징계, 압살론의 추격, 그리고 나중에 그 왕위를 회복하는 과정이 사무엘 하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가 끝나면은 뭐가 나타나죠? 열왕기 상이 나타나죠. 열왕기 상에서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그 왕을 이어서 세 번째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치리하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 상에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아이라,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치리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준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많은 명예와 재산도 줬습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도 처음에 왕에 올라갔을 때 그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근데 그가 너무 건축물을 짓는데, 성전과 자기 궁궐을 짓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끝에 그 고역으로 반항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죠? 여로보암이잖아요. 네,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그 고역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에 그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 왕위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내용이 바로 그 뒤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의 실수가 열왕기 상에 잘 나타나 있어요. 왜 나라가 분열됐는지를 열왕기 상에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열왕기 상 12장입니다. 열왕기 상 12장. 저희 수업이 3시 반까지 끝내야 되죠? 네. 3분의 1도 시작 안 했는데. 네, 빨리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2장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 12장 8절입니다. 1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11절입니다.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라고 했죠. 자, 이게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의 실책이죠. 그럼 나라가 두 쪽이 난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3장부터는 이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가 나라를 치리하는 내용이 그 왕에 번갈아가면서 교대교대 해가서 기록한 내용이 열왕기 하에 상하에 기록돼 놨습니다. 그리고 다들 유명한 그 엘리야. 엘리야가 어디서 등장할까요? 열왕기 상 17장에 등장합니다. 예. 그리고 열왕기 하에 가면 열왕기 하 2장에서 비로소 엘리야가 승천하죠. 승천하고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 일을 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또 활동하던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이 이제 열왕기하 이후에 역대상이 나오는데 역대상하는 사실 주제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역대상하는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그 나라가 흥할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고 해서 남유다의 몇몇 그 왕들을 열거하면서 그 왕들이 흥망성쇠한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역대 상하예요. 자, 북쪽 왕은 19명의 왕이 등장했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몇몇 왕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남유다의 왕 중에서 여자 왕이 하나 있었어요. 여왕이 하나 등장했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등장했고요. 북이스라엘은 19명입니다. 근데 똑같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남자는 똑같이 다 19명이에요. 이쪽이 북이스라엘이고요. 남쪽이 남유다인데 똑같이 왕은 19명인데 남쪽 유다는 유달리 한 사람이 더 대해졌어요. 이 한 사람이 바로 여자예요. 아달랴. 아달랴가 북쪽 아합 왕의 딸이거든요. 근데 진짜 독해요. 여자가 하늘 품에 오늘에 뭐가 내린다 그랬어요? 서리가 내린다 그랬죠. 근데 여자가 독을 품으면요.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이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왕위가 비어 있잖아요. 그 왕위를 탈취하려고 손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 왕위에 올라가려고 자기의 핏덩어리 그 손자들을 싹 다 죽인 내용이 또한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아달랴도 나중에는 이제 자기 손자에 의해서 그 자리를 내주고 죽임을 당했는데 정말 그 여자가 너무나도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왜 악하냐? 자기 엄마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이방신 악한 것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손자들을 다 죽이면서 그 왕이 올라갔던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하는 바로 성전과의 관계에 있는 내용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는 바로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멸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은 772년 BC 722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켰고 남유다는 그 이후 BC 586년에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항상 말씀해 주신 것은 너희는 그 침략자 바벨론에 의해서 항복하라. 그들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길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또한 열왕기 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귀환할 것도 예언해 줬고 그리고 귀환해서 그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짓는 건축하는 일이 바로 에스라서에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그들이 바벨론 지역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도 3차에 걸쳐서 다시 귀화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차 때가 에스라의 인도에서 1754명이 1차 때는 538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49,897명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고 2차 포로 귀환은 바로 에스라가 인도해서 1,754명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42,360명이 다시 바벨론 그 포로 지역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귀환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기록해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그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성벽,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에 있습니다. 그러면 17번 책인 에스더는 그러면 언제 있었느냐? 사실 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은 했지만 한 부류는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발생한 일이 뭐냐? 하만을 들어서 마귀가 하만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 그 이방 땅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는 그러한 계획이 에스더서에 기록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사실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 중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디에서? 그 바벨론 지역에서 페르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 역사는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욥기는 다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는 욥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욥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귀에게도 사단에게도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욥에게 그러한 시련을 줬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고 그러나 그 고난을 왜 그에게 허락했는지를 끝에 알았죠. 내가 그전에는 내가 귀로 듣는 것 같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사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바로 욥기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장시키는 그 욥을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지언정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장을 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은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분별력을 얻을 수 있도록 잠언을 기록했고 잠언의 거의 대부분은 그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열왕기상 4장 22절에 보시면 32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은 3천 가지의 잠언을 기록했고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잠언의 내용 대부분은 솔로몬이 기록했고 잠언 이후에 또한 전도서가 있죠. 예. 그리고 그 전에 시편의 내용은 대부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도와주소서라는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받고 쫓김을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했는지를 시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비록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는 또 솔로몬이 말년에 기록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통해서 그 행복을 누리고자 했지만 결론은 행복은 뭐냐? 전도서 12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신 그 내용처럼 바로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가 끝나면 그 다음에 아가서가 나오죠. 아가서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 남녀 간의 그러한 사랑을 잘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신부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세하게 표현한 내용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가서가 끝나면은 이사야서죠. 이사야서도 성경과 똑같이 6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이 성경 66권하고 비례가 되고 있어요. 배칭이 돼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끝나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포로 그 이전에 포로 잡히기 그 시기에 그가 활동했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라고 충고를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너희는 그들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뽑히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든 과정을 예레미야는 다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하고 그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모습을 예레미야는 보고 너무 비통하고 애통해서 그 다음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선지자 중에 두 권의 책을 기록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근데 예레미야 상, 예레미야 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가 얼마나 비통하고 안타까웠으면 예레미야 애가로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26번 책은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의 내용은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왜 떠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성전이 파괴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떠났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성전을 재건함으로 인해서 비록 초라는 하지만 하나님께 임재,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포로로 잡혀간 그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후 세상 끝날 때까지의 모든 것을 그 다니엘에게 보여줬고,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모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앞으로 있을 그 신흥 국가들이 어떤 나라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끝나고 호세아서죠. 호세아서는 호세아 보고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하라 그랬어요. 왜 취했냐? 사실 선지자한테 정결한 여자를 취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하라 그랬어요. 고멜이 바람 피는 가운데 호세아 보고 그를 계속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 고멜이 이스라엘과 똑같다. 원래 남편만 섬겨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똑같다. 그러나 돈을 주고 다시 또 데리고 오고 돈을 주고 다시 또 데리고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있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왜 망했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사랑의 표현, 의인의 의인이라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말씀들을 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끝내 결말을 짓고 호세아서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아모스를 통해서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 에돔이 비록 아주 요새화된 그러한 곳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킨다. 악의 세력은 궁극적으로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주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가기 싫은 거 하나님께서는 끌어다가 가게 했죠. 그 다음에 선포했죠. 그 다음에 그 땅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한 하나님의 그 광대한 사랑, 무궁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요나서가 끝나고 미가서는 이제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너희가 망하고 심판받는 것은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나홈은 바로 니니웨의 그 임박할 임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아수르의 멸망이죠. 니니웨는 요나가 가서 선포해가지고 그들은 회개해서 그 나라가 보존됐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도 넘기지 못하고 다시 또 폐역했기 때문에 나홈을 통해서 그 니니웨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그들에게 선포했고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박구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시와 자기의 경험이 하나님이 계시한 증거하고 하박구가 경험했던 거 영 달랐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뭘 놨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이렇게 잘 됩니까? 라는 것을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하박국은 끝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여호와여 내가 그 기뻐하리라 라는 그 경계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서는 바로 여호와가 그를 감추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멸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극소수가 남아있다. 그것이 누가 있냐? 하나님께서 그들 보호해주고 감추었다라는 내용이 스바냐서에 있습니다. 학계서는 다시 포로 시대로 돌아가서 포로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바로 학계서에 있습니다.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황폐하게 내버려 두느냐? 너희가 많이 심었는데 왜 거두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있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했는데 너희는 초라하지 말아, 저희는 슬퍼하지 말아라. 비록 초라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고 그 영광이 그 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그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위로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하도 그냥 방치해 놓고 짓지 않으니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내용이 바로 학계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는 바로 시온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다시 있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뒷부분에 기록해 있어요. 스가랴서는 바로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마지막 말라기의 내용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앞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시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말라기의 맨 마지막 규절은 저주로서 끝나는 것을 혹시 아세요? 네, 보시면은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로서 끝나고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축복으로서 끝나죠. 여기에 이 부분이 좀 달라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앞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끝나고 중간시대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말했던 그 모든 예언이 그 400년 동안 다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침묵 기간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한 그 많은 예언적인 내용들이 400년 동안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맨 마지막에 보시면 구약 선지자들의 활동한 시기와 장소가 있죠. 그걸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성경의 순서대로 그 사람들의 활동한 연도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연도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한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 시기적절하게 맞게끔 그 주제별로 이렇게 배열했으니까 그것만 아시고, 다만 맨 마지막에 학계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바빌론 포로 이후에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고 구분하시면은 예, 정확하게 성경을 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뭐 들었는지 아세요? 네, 너무 많죠? 네, 그래서 프린트 나눠드렸으니까 그 한 권 한 권의 그 주제를 보시고 한 권 한 권씩 천천히 읽으시면은 어떤 주제로서 어떤 내용으로서 이 성경이 기록됐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를 양육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신입교사 교육,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경을 배우고 또한 묵상하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 그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